BOA 뉴스입니다. 한국군은 28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발을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은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24일에 포착된 미사일은 서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하며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28일 현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봄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27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1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친 후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이번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유지와 양국 관계에 책임감 있는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경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올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중국을 찾았고 이후 양국 간 고위급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찰 풍선 미국 영공 침범 사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회담에서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민감한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과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업체의 네 최고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 몇주 안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내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보조금 발표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의 동력을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발표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3월 7일에 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원금을 받을 후보 중 하나로 인텔을 거론하며 현재 인텔이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에서 43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로 예상되는 TSMC는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피닉스주 근처에 두 개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 주에서 170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WSJ는 업계 임원들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화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향후 1년 안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대폭 재편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소속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것을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 몰아닥친 북극 한파와 홍수로 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날씨 좋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는 홍수 경보가 났었고요. 오대호 연안, 텍사스, 또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폭우,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를 예의주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만이 아닌데요. 핵과학자들을 포함한 미국의 과학자들도 이런 기상이변을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건으로 여기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결과를 놓고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합니다. The Doomsday Clock이라는 이름의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은 지난 1947년부터 흘러왔습니다. 이 시계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만 보여주는데요. 자정은 지구 종말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시계가 올해의 시간은 5분이라고 하면 지구 종말까지 5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핵 위협을 알리기 위해 고안됐던 이 시계는 현재 핵 위협을 포함해서 지구 온난화, 파괴적인 기술, 생화학 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이 시계는 자정까지 3분에서 2.5분이 남았다고 알렸고요. 이후 100초까지 좁혀졌습니다. 시간이 12분이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1991년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시계바늘도 뒤로 이동했고요. 지구는 종말에서 조금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각국의 내전, 국가 간 전쟁 등 정치 상황과 기후, 이런 인류를 위협할 만한 사건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거꾸로 흐르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2024년은 어떨까요? 바로 90초입니다. 1947년 이후 가장 짧은 시간이 남은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난해도 지구 종말 시계는 9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미국 핵과학자회와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매년 올해 인류는 지난해에 비해 더 안전한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2024년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시계바늘이 12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례 없는 위험이 고려됐었죠. 그런가 하면 영국 매체 메트로는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 미사일을 만든 뒤 새로운 피해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한 이후에 핵 재앙의 위협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강화와 이어지고 있는 미사일 도발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산불, 산사태, 홍수로 인해서 12,000명의 목숨이 빼앗긴 기후변화도 지구 종말로 향하는 주 요인이라고 Save the Children이 꼽았고요.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공지능, AI 등 신기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계는 지구촌의 위협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려져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한 전문가는 상황은 악화하고 이런 만큼 관심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4년 1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민법 판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업무기록 평가 정보센터 트랙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는 미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새 이민 판사가 충원된 해였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트랙의 연례보고서는 미국 이민법원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동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초기에는 이민법원 판사가 190여 명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7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이민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는데요. 2023 회계연도에 눈에 띄게 많은 120여 명의 새로운 판사들이 추가되었다는 것 역시 이민법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이주자 동향을 분석 전달하는 인터넷 매체 보도 리포트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 판사들 중에서 텍사스의 네 곳, 캘리포니아 한 곳 등 남서부 국경 도시 법정에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판사가 임명된 곳은 뉴욕입니다. 11명의 새 이민 판사가 임명됐는데요. 지금 뉴욕은 텍사스로부터 이송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랙에 따르면 현재 이민 사건의 미해결 건수는 거의 280만 건, 여기에 2023 회계연도에 140만 건 이상의 새 사건이 추가됐는데요. 이민 추방 심사가 가장 많이 계류 중인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로 12만 건이었고요.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8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랙의 연구는 망명 허용과 거부율이 판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는 특정 법원이나 지역에 따라 망명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대리인의 접근성, 재판소의 위치, 청문회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망명 결정이 영향을 받고요. 특히 이민자의 모국 상황과 망명법이 특정 국적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러한 차이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별 판사의 사법 철학이 망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휴스턴의 에리카 휴즈 판사는 94.8%의 높은 망명 거부율을 보인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클로이 딜런 판사는 1.2%의 낮은 거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망명 사건의 결정이 법적 기준뿐 아니라 개별 판사의 해석과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신임 판사들이 100건 이상 망명 사건을 처리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일부는 망명된 지 몇 년 후에나 이 기준에 도달합니다. 이는 판사가 망명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경험과 숙련을 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민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를 분석하는 개별 보고서도 작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 간의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각 법원의 독특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초 질소 사형. 미국 앨라베마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을 집행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앨라베마주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3개 주가 질소가스 처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미국인 남성 케네스 스미스 씨는 지난 1988년 미국인 여성 엘리자베스 써넷의 청부살인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 당국은 2022년 스미스 씨에게 독극물 주사를 이용한 처형 집행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실패하자 질소가스 처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해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잔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세부사항을 대중에게 숨긴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형정보센터의 로빈 마허 이사는 이 사형의 방법과 전례와 실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조엘 지보트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질소가스가 과도한 고통을 일으키고 사형수의 인권 유린 등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방법은 죄수가 호흡하는 공기를 순수한 질소로 대체해 몸에 필요한 산소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집행 도중 발작이나 질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엘라베마주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IB 엘라베마 주지사는 이 방법이 철저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2022년 세 차례 사형 실패를 포함해 사형 집행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전쟁을 언급했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김 위원장의 말에 무게감을 두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습니다. 이 기사 먼저 정리해보죠.
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사들, 특히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 또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쟁 준비 언급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전쟁 준비에 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 교수도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경고는 그들의 대북 협상 경력과 또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진단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전쟁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꾸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타이완과 대치 중인 중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하고 한국 전문가들 견해 사이에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쟁 준비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초 교수는 지금은 북한의 침공보다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따른 이 확전 가능성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석들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진단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했다는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 견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이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했던 벤츠 SUV의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는 기사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많이 읽힌 기사 순위에 올랐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이 내각총리인 김덕훈,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 S 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었죠.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이 신차 가격이 적어도 약 12만 달러에 달하는 소위 명품 차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잇따라 벤츠 행렬이 포착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운송 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벤츠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벤츠 독일 본사 언론 홍보실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벤츠사는 이런 제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요?
네, 벤츠사는 자사 협력 업체가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 관련 자체 규정에 따라서 거래를 끊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판매자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운송 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 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은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미 한일 연합 해상 훈련에 반발해서 신형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사 보도록 하죠.
네, 북한이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미 한일 연합 해상 훈련에 반발해 해일 O23이라는 새로운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수중 핵 대응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 행동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시험은 북한이 미한일의 강력한 안보 공조에 대응하여서 다양한 핵 능력을 과시하는 양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도 헤일이라는 수중 핵 어뢰 개발과 시험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무기체계 개발이 북한의 핵 무력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충분한 수량의 신형 잠수함을 양산하고 전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일 같은 무인 체계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수중 핵무기의 대표적인 건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탑재 SLBM이 핵심이지만 북한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핵을 탑재하는 수중 무기 체계로서 현재 북한 기술 수준에서 의미 있는 공격이 가능한 건 해일 같은 무인 체계밖에 없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은밀한 접근을 통한 수중 핵폭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한일의 대북 안보 공조에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한일 연합 해상 훈련과 관련해서요. 북한의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짚어볼까요?
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한일 연합 해상 훈련, 특히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안보 공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걸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런 북한 행동이 국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 안보 상황에 긴장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면서 관련 평가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요, 미국, 한국, 일본 또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사용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지난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도시들, 국민을 상대로 북한과 이란에 의지해서 추가 무기를 조달했다면서 이런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로부터의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기술 이전이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황준국 한국 유엔 대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황준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게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제 미사일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이는 북한의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무기 판매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차석 대사도 한 얘기했네요.
네, 시노 미츠코 일본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에 더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입수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영국과 프랑스 대사의 발언도 들어보죠.
네, 영국의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주문하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도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고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슬로베니아 유엔 대사 발언도 정리해 볼까요?
네,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또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수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추가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 대한 미국, 한국, 또 일본, 유럽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북한의 자국 무기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요즘 미국은 북극 한파가 미국 다수 지역을 덮치면서 연일 추운 날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면 난방과 방한용품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나죠. 생활 속 경제 오늘은 한파로 인한 미국인들의 난방, 방한 비용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선거 열기에도 영향을 미친 한파. 지난 15일 아이오와주에선 매우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의 첫 경선인 코커스가 열린 겁니다. 첫 경선인 만큼 열기가 대단했지만 그 열기를 식힌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을 덮친 한파입니다. 코커스 당일 이 지역의 기온은 역대 가장 낮았는데 영하 20도 미까지 떨어졌습니다.
coldest with the wind chill factor that I've ever seen in my lifetime, and I'm 73.
자신이 73세라고 밝힌 아이오와주 유권자 샌디 호프만 씨는 최근 아이오와주를 덮친 한파와 관련해 본인의 인생 통틀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극심한 한파가 덮친 이날 코커스에 참여한 유권자는 11만 명이었는데요. 이는 아이오와주에 등록된 전체 유권자인 75만 2천 명의 1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파가 뜨거운 선거 열기를 눌러버린 겁니다. 미국을 꽁꽁 얼려버린 북극 한파.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날씨, 그 중에서도 한파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최근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인 41개 주에 한때 이 한파 관련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밑으로 떨어질 때 발령됩니다. 이로써 전체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억 명이 한파 영향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It's overall just been a terrible, terrible winter. The worst winter. Or a very heavy winter.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에 거주하는 단 씨는 이 폭설을 동반한 한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번 겨울이 끔찍하다며 자신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최근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몬태나주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이 북부에 위치한 주들은 강풍과 함께 체감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북극의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데요. 미국 일부 지역이 북극보다도 더 추운 겁니다. 이런 극한의 한파에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운행하는 이 전기차들이 극한의 한파로 방전돼버린 겁니다.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all Tesla cars. And you can look around here. Every single car is a Tesla car.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테슬라 운전자 사지드 씨는 이 추워진 날씨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된 차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20대나 넘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면서 충전을 위해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돈주머니 위협하는 한파. 날씨가 추워지면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파에 대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난방 비용입니다. 난방 방식은 크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가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기 난방은 말 그대로 난방기를 돌리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스 난방은 난방기를 돌리는데 그 원료를 가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에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난방비를 얼마나 지출할까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어가게 될 이 평균 난방비는 전기 난방의 경우 1072달러고요. 가스 난방은 611달러입니다. 단, 이는 에너지관리청이 예상한 이 평균치인데요. 집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겨울 날씨에 따라서 이 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한파가 몰아치면 난방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 얼마나 더 오를까요? 에너지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만약 이 기온이 예보됐던 것보다 10% 더 낮아질 경우 이 들어가는 가스 난방비는 약 37%나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VOA가 있는 워싱턴 DC의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일 때 1월 난방비로 100달러를 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날씨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0% 낮아지면 이제는 137달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집이 큰 경우에 난방 비용 증가분이 100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추울 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난방 전문단체인 팬 더 오거나이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Awesome way to save is to lower your temperature when you're going to sleep at night. During the winter months, you want that temperature to be roughly 63 degrees Fahrenheit or 17 degrees Celsius.
집안 설정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이 난방비를 낮출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특히 잠들면 추위를 덜 느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설정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안 온도를 17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Heating is worth having it inspected by a professional since 25 to 40% of 기껏 데워진 온기가 집 안에 있는 관을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면 25%에서 40% 정도의 온기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이 난방 시설을 점검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방한 관련 용품 함께 사러 가볼까요? 난방비를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집안의 방한 용품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부착하는 겁니다. 외벽의 경우에 이 내부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만 창은 단열재가 없어서 쉽게 냉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 공기 가열기인 라디에이터를 사거나 마룻바닥에 카펫을 깔아두는 것 등이 난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가정용품 전문 판매 매장인 홈디페에 왔습니다. 매장에는 이 겨울 관련 용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인 창문 단열 필름제를 보겠습니다. 단열 필름제를 쉽게 생각하면 이 비닐하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안에 있는 창문 안쪽으로 이 팽팽한 비닐막을 만들어서 집안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가로 약 1m, 높이 약 1.5m 크기의 창문 하나에 붙이는 이 단열 필름이 5달러 정도 하는데요. 침실 여러 개 붙이려고 10개 정도 고르면 50달러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 외에도 이 창틈을 막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줄도 있네요. 3m 길이의 부착형 이 스티로폼은 대략 9달러 50센트 정도 하는데요. 5개를 담으면 50달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집이 한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온돌 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 선조들은 어떻게 난방을 했죠? 맞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열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바로 온돌을 이용한 난방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요즘도 아파트 등 이 주택은 바닥 밑에 온수관을 깔아놓고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덮여 그것이 방바닥을 지나가도록 만드는데요. 미국은 이런 온돌 문화가 아닙니다. 집에 설치된 냉, 온풍관을 통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온도를 높입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나뭇바닥으로 집을 지었다면 겨울에 바닥이 엄청나게 차갑다는 말입니다. 최근엔 미국인들도 신발을 벗고 실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경우에 털로 된 카펫을 깔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저것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오늘도 1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추운 날씨가 지갑까지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집안에 온열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많으면 난방비가 많게는 400달러나 낭비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산 이 단열 제품이 제 난방비를 낮춰줄 것이라고 한번 굳게 믿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전문가의 조언처럼 한번 집안 온도를 17도까지 내려놓고 잡아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겨울 한파에 따른 미국인의 난방비 지출과 방한 용품 구입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엮어본 시간인데요. 뷰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8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미국의 도덕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지금이 새로운 민권 법안을 발의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민권법은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흑인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대학에서 인종차별이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961년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흑인 청년이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원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메레디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메레디스의 입학을 반대하는 백인들과 메레디스를 지지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대치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주방위군을 투입해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메르디스 사건 이후 흑인의 권리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그때마다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권 증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민권 법안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새 민권 법안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더 빨리 종식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법안 통과를 미뤘습니다. 미 의회는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 이후인 1964년이 돼서야 광범위한 민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떠나 남부 텍사스주로 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속 당인 민주당 내의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텍사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임기의 3년 차를 마무리해 가던 케네디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분쟁은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의 재선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늦게 텍사스주 댈러스에 도착했습니다. 댈러스는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댈러스가 케네디 대통령 반대 세력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거리에서 차량 가도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부는 존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 부부와 함께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콘티넨털에 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재클린 케네디는 이 의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시민들의 환호에 호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덮개가 없는 무게차여서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두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경호원들이 탄 자동차가 케네디 대통령 주위를 엄호하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차량 가두 행렬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낮 12시 30분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당시 미국의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인 CBS를 통해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 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는 이 총격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현재 중태라는 첫 보도를 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했다는 소식은 전파를 타고 즉시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인근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상태는 이미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뒤 CBS는 다시 뉴스 속보를 전했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들어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중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미국인이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대를 앞서간 노예 해방운동가 존 브라운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서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퍼스 페리 국립역사공원. 관광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며 공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포토맥 강과 슈난도어 강이 만나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곳은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계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메릴랜드 세 개 주가 만나는 곳이기도 한 이곳에는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등반, 사이클, 래프팅, 야영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이곳은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보다도 먼저 한 노예 폐지 운동가가 무장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연을 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노예 폐지론자가 1859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곳에 있는 정부군의 무기고를 습격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존 브라운은 1800년 5월 9일 미국 동북부 코네티커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혁 제조공이었던 아버지 오웬 브라운은 칼뱅주의 교도로 노예 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12살 때 중부지방인 미시건주에 갔다가 한 흑인 노예 소년이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그 후 오랫동안 존 브라운을 괴롭혔고 그를 노예 해방 운동가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브라운은 처음 기독교 선교를 배우기로 돼 있었지만 아버지의 피혁 가공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브라운은 1820년 다이앤트 러스크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1830년대 초 부인이 사망하자 존은 1833년에 메리 앤 데이와 재혼했습니다. 두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모두 2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존 브라운은 언더그라운드 철도, 즉 비밀 노예 탈출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한 흑인들에게는 땅을 제공해 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탈출 흑인 노예를 색출해 상금을 받아내리는 자들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하는 단체도 결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캔사스주 오사와토미 마을을 노예 지지자들이 공격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노예 지지자들이 자신의 마을을 불태우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브라운은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고 브라운은 다짐했습니다.
노예 해방 투쟁을 위해서는 자금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브라운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 북부 지역으로 가 지원을 구했습니다. 캐나다에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브라운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하느님이 그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버지니아로 쳐들어가 노예들을 위해 싸우라고 계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사 반란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북부와 남부의 내란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부는 흑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 그들의 족쇄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로부터 어느 정도 재정 지원과 정신적 지지를 확보한 브라운은 2,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 육군에 납품하는 총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수백만 달러어치의 군수품이 비축된 병기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쉐난도우강이 포토맥강으로 흘러드는 좁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59년 10월 16일 존 브라운은 16명의 백인과 5명의 흑인들로 구성된 대원들을 이끌고 메릴랜드 쪽에서 포토맥 강 다리를 건너 버지니아 쪽인 하퍼스페리를 기습했습니다. 일단 다리를 건너자 브라운과 대원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병기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어 보급센터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달러어치의 군수품들이 비축돼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대원들은 마을 건너편의 총기 제조 공장으로 달려가 그것도 접수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브라운은 하퍼스페리 마을에서 노렸던 세 곳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브라운이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은 약 12km 떨어진 찰스타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곳 관리들은 주민들에게 하퍼스페리를 구하러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인근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민병대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하퍼스페리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기고 위에 자리를 잡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양측 간에는 이곳저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브라운 부대는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브라운은 하퍼스 페리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이려 했습니다. 협상 대표 중에는 그의 아들인 왓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고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일 낮 로버트 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국 해병대가 도착했습니다. 후일 남북전쟁에서 남군 사령관으로 활약한 리 대령은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리 대령은 존 브라운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 대령은 브라운이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브라운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리 대령은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인질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는 브라운 일행이 은신하고 있는 병기창에 구멍을 내고 침투해 들어가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해병대는 신속하게 병기창 반군을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존 브라운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측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하퍼스 페리의 폰테인 베컴 시장도 사망했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브라운의 또 다른 아들 올리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단 한 명의 노예도 그곳으로 달려와 브라운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은 자신들을 해방시키려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하는데도 정작 그들은 두려워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브라운은 생포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브라운은 많은 출혈로 기진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우선 브라운이 그의 공격을 계획하는데 어디서 자금을 조달했는지 물었습니다. 브라운은 그 자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지원자들의 이름을 대기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브라운은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목적은 그것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페리 마을에 대한 공격 사건은 노예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더 부추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격이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 같은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그 공격은 존 브라운이라는 한 개인의 소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브라운에 대한 재판은 버지니아 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0월 25일 배심원들은 브라운에 대한 반역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859년 12월 2일 브라운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브라운의 죽음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도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노예제 반대 글이나 책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존 브라운과 그에 동조했던 생존자 6명도 그 해가 다가기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노예 반란에 대한 공포는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남부인들은 브라운의 처형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전국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남부는 노예제를 수호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방을 탈퇴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결국 남부주들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브라운이 처형된 지 3년 후 에이브레햄 링컨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 선언보다도 앞서 흑인 해방을 외치며 사라져간 존 브라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